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핵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핵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 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이라며 핵무기가 테러 분자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의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나오기 몇 시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공보팀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숀 스파이서 씨를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스파이서는 6년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을 지냈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서 공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수석 대변인을 지낸 제이슨 밀러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밀러 내정자는 20년 넘게 정치권에서 공보 업무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의 홍보 담당이었던 20대의 호프 힉스 씨는 백악관 전략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국장인 댄 스카비노는 백악관 SNS 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동맹 강화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방문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미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이를 통해 화해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군 함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르코 미니티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 베를린 테러 용의자인 아니스 암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암리는 밀라노 외곽에서 일상적인 검문의 일환으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관의 어깨를 쐈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사격에 사망했습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암리가 더 이상 위협을 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19일 트럭 차량이 시민들에게 돌진해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경찰은 성탄절인 25일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은 어제 멜버른 외곽에 주택 5곳을 급습해 7명을 체포해 이 중 2명을 석방하고 레바논계 호주인 4명과 이집트 태생 남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영감을 받아 테러를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장소는 멜버른 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세인트 폴 성당 등이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살인 혐의 조사를 촉구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한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자이드 라즈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해 유엔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모르냐며 멍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필리핀이 유엔에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은 유엔 직원들의 고용주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이 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가 미한 동맹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북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이병호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같이 말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포병 활용 연습과 청와대 습격훈련, 군부대 방문 등 군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정세를 고려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정원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풍계리 2번 갱도에서는 동절기인데도 인원과 차량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이 실시됐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용으로 보이는 자재들도 계속 식별됐다고 이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군 장비는 70에서 90%가 30년 이상 경과돼 잦은 고장으로 작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리한 병력 동원과 만성적인 보급품 부족으로 탈영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전쟁 준비 태세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성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은 8억 6천만 달러, 국민 총 생산은 3.7%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소세가 3, 4년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서 대남 선전 공세를 집중 전개해왔다고 이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의 동영상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반정부 시위가 북한 내부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지난 9일 탄핵안 결의를 기점으로 비난 횟수를 하루 평균 33회에서 19회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지난 7월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출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났는데도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청문회에서 권력자들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공사는 권력을 가진 정부를 주시하고 비판하는 게 한국 사회의 진짜 장점이라고 보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를 노려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출범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미한 동맹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명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한미 상호간 편리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외교장관 방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대미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윤 장관은 틸러슨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동맹 강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1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미 행정부의 교체 시기를 노려 북한이 기만적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쳐나가는 경우 비핵화 대화 최우선 원칙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핵 동결과 평화협정 등을 위한 협상을 북한이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내비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장관은 현재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선 지금은 강한 약, 독한 약을 쓰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강한 약이 북한의 태도를 바꿔 의미 있는 비핵화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모처럼 북핵 위기 발생 후 2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 공조 분위기가 날아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활용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 개 축으로 내년엔 제재와 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중 관계가 긴장과 갈등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과 관련해선 중국과 협력할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정권 교체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425억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에 수억 달러를 책정해 주목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가기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부 예산의 방위비로 5조 1천억 엔, 미화로 43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일본 의회가 승인하면 방위비는 5년 연속 오르게 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 도입을 위해서 147억 엔, 미화로 1억 2,5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14억 달러 가운데 적어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3의 사거리와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서 2억 8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9월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더 대담해져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과 주변국,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또 내년도 방위 예산에 탐지 기능을 개선한 새 잠수함 건조에 6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수중 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 최신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입에 7억 4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일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한 40조 3,300억 원, 미화로 335억 달러가 국회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4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다재 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이 최근 신청한 결핵 치료약 대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유진벨 재단이 지난 20일 결핵치료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회장이 어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 재단의 병동 건축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930만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각국 정부의 발표 등을 토대로 한 VOA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4,270만 달러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제공한 밀가루 7,300톤과 식품 184톤, 디젤류 704톤을 고려하면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4,59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함경북도 지역 수해에 대응한 중국과 태국 정부의 지원과 리텐슈타인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스위스와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인도, 프랑스, 리텐슈타인, 덴마크, 태국 등 12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지원했던 한국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올해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지난해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던 인도와 덴마크가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에 중앙 긴급 구호 기금 1,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30만 달러에 비해 36%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스위스의 지원 규모는 1,0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미화 750만 달러 상당의 분유 2,130톤을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미화 300만 달러와 네 차례에 걸친 식량과 경유 지원 등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세계식량계획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월 밀가루 2,500톤, 그리고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400톤을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 수재민을 위해 설탕 136톤과 통조림 생선 20톤, 통조림 고기 20톤, 경유 704톤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독일 정부가 370만 달러, 스웨덴 320만 달러, 중국 3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호주, 리텐슈타인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렸고, 독일과 태국 정부의 지원 규모도 각각 46%와 91% 증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제사회는 함경북도 수해 대응에 북한에 1,300만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등 6개 나라가 지원에 동참했고,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전체의 60%인 2,74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영양 지원에 이어 식수위생 사업에 630만 달러, 보건 사업에 590만 달러, 재난 감소 사업에 25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은 올해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양측 간 경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천국제종합운수소 대상리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긴팔을 휘두르고 온수 차량들이 실북 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훈천국제종합운수소는 중도, 중조, 국지대교 군수 임무를 도맡게 됩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에 들어설 국제버스터미널을 소개하는 지난 11월 21일 중국 연변TV 뉴스입니다. 훈춘국제버스터미널은 지린성이 추진하는 대북 경협 관련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도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6월 단둥에 있는 호시무역구 세관이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관 개설식에는 북한 대표단도 참여했습니다. 압록 강변에 위치한 단둥은 중국 최대의 대북 교역 창구입니다. 랴오닝성과 단둥시 관계자들은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한과의 경협을 강화하고 단둥을 국제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단둥시는 반나절 일정에 북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고 성 정부는 단둥 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하는 등 랴오닝성은 대북 경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은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경협 관련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훈춘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됐고 중국 지안과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세관에서 북한 측 세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최근 대대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또 훈춘시에 들어설 국제버스터미널도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와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실어나를 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지린성은 훈춘 인근에 있는 기존 두만강 경제합작구 외에 북한과 인접한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제로 북한 무산과 가까운 허룽에 경제합작구를 만드는 작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또 관광합작에도 열의를 보여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와 2325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북 경협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는 크게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트 교수는 중국의 대북 경협 사업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be consistent because they don't want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y don't want to see a North Korean collapse.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대북 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는 앞으로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 가족 간 만남을 위해 미국 의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이달 말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은퇴합니다. 어떤 의원들이고 이들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4대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주 출신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5선을 지내고 2010년 상원에 진출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미 정치권의 현안으로 처음 부각시킨 인물입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입니다.
벌써 16년 동안 이 사람은 이산가족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했습니다. 커크 의원이 법을 두 번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0년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선출된 커크 의원은 이듬해 3월 하원 전체 회의에서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차희 사무총장에게는 한인들의 힘을 모아 조직을 구성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신은 법안 입안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커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발효됐습니다. 2011년 법안 통과 이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방북하고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 등 미북 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커크 의원의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아버님이 유교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오면서 그 10달 된 한국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12살이고 이제 10살 된 아기가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밖에 나가오면 애를 울면 자기 업었대 업고 걸어다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정치인,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올해 46년의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찰스 랭글 하원 의원입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부터 하원에서 미국 내 한인과 북한의 친척 간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발의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 11월에는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했고 2014년에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2015년에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랭글 의원이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하원에 이어 이달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랭글 의원이 마지막으로 상하원을 통과시킨 안건으로 기록됐습니다.
So I would like to include tonight as one of those proudest days that I've served in this august body and also to include
랭글 의원은 이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 오늘은 의회 재임 기간 중 가장 자랑스러운 날들 중 하나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미 주류 언론들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 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이 쓴 북한의 숨겨진 혁명입니다. 백 씨는 북한 지도부가 아닌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씨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이 지난달 예일대학교를 통해 출간된 뒤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회와 뉴욕에서 강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습니까?
After studying North Korea for a decade or so, I constantly...
북한을 10년 정도 공부하면서 인권과 안보, 냉전, 기술의 연관성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많은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을 면담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이 지금은 작은 현상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 놀라운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전환시킬 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외부 정보가 북한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North Koreans should and must have access, to have the choice to access foreign and alternative sources of information.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 정권의 왜곡된 선전과는 다른 정보들을 선택하고 접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국민은 자기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유익한 길을 가도록 주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바른 정보와 자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정신적, 감성적, 지적, 정치적 자율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제 말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우리가 압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북한 정권이 하는 짓이죠. 제 의미는 북한 주민들이 그런 정보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북한에서는 너무 미흡합니다.
정보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information that I believe is important for North Koreans' consumption and then what's in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궁극적인 정보와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정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북한 주민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오락물입니다. 사실 이런 오락물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기길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가장 초보적인 정보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들이 북한 내부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웃과 마을, 지역,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고 있는 바른 소식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통신원이나 비밀 기자들이 소식을 외부에 알린 뒤에 외부 매체에서 이를 잘 정리해서 북한에 다시 보내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정부의 세뇌에 됐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외부 세계의 선전선동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That's not propaganda. That's reality that North Koreans are most closest to.
이건 선전이 아니죠.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이런 정보들을 소화하고 결론도 내릴 수 있죠. 물론 북한 정권은 이런 소식들을 대부분 왜곡하지만 진실을 접하면 무엇이 맞는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I believe it's information that helps them on a day-to-day level how to improve their businesses, how to increase their profit margins.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마당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장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기예보, 기본적인 건강 상식, 의료 정보,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 소식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소식,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또 세상에서 어떻게 혁명이 시작됐고, 왜 어느 나라에서는 혁명이 성공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를 보내는 데 걸림돌은 뭘까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이렇게 위대한 무기, 즉 외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다소 불편하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왜 미국이나 한국 등 외부 세계가 정보를 대대적으로 북한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I think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three among many. The first one is that becau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국가 반역죄로 아주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둘째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북 정보 유입에는 충분한 자금과 인력, 물자,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주변 정부들이 외부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을 둘러싼 이런 강대국들은 근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재원이나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민간단체들이 대신 하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제 책이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에 상당히 열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요?
I am a Korean American. My mom and my dad are from South Korea. And both of my grandfathers are from North Korea. I was born in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 출신이시고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이북 출신이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의 청취자들과 같은 자손이죠. 저는 제가 미국에서 마음껏 배우고 누린 이 교육과 자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정치적, 경제적 특권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지식은 힘입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을 모두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시고 제게 직접 소감을 얘기하며 대화할 날이 오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 정보 유입을 강조한 신간 북한의 숨겨진 혁명을 펴낸 백지훈 전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북한을 호주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러드 전 총리는 지난 21일 호주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영내 안보 위협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첫째도 북한, 둘째도 북한, 셋째도 북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러드 전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성능과 사거리, 핵탄두 소형화 등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 주재 호주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러드 전 총리는 미중 관계에서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장학금 제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지장학회 제1회 신지장학금 지급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지장학회는 탈북자인 조보월 씨가 설립한 단체로 조 씨는 RFA의 탈북자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탈북자들끼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장학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에서 탈북자는 제일 어려운 소외계층에 속해 있다며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먼저 미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리를 잡아야 그 뒤에 오는 탈북자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요른 안데르센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한 축구협회와 2018년 3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데르센 감독은 내년에 열리는 동아시안컵 본선에서도 북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RFA는 안데르센 감독이 올해 대표팀을 이끌고 해외 전지 훈련을 다니면서 기량 향상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데르센 감독 부임 후 북한 대표팀은 6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며 2017년 동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획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탈락을 계기로 안데르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감독을 영입한 데는 북한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RFA는 밝혔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분단과 이산가족 그리고 탈북민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따뜻하게 그린 연극이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입니다.
그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갈 거니?
아유, 이 할아버지 정말 가긴 어딜 갑니까?
우리 어디야 집이지. 집에 가야지.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 1세대 실향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탈북민을 그린 연극 할배동화 공연이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그래. 빨간 기와지. 울타리 안에 그 간단말 썼지. 네가 태어난 곳. 어려서 살던지.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누가 들으면 증발인 줄 알겠어요.
할배동화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한 실향민이 치매를 앓으면서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탈북 여성을 자신의 딸이라 착각하는 이야기를 통해 분단과 탈북의 문제를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만든 연극인데요. 연출을 맡은 이우천 씨입니다.
이 할배동화는요. 그러니까 1세대 실향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25 때 이제 월남한 그런 실향민 네 얘기예요. 이제 지금 이 실향민 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어떤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오태영 작가의 통일 연극 그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그간 작품에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며 역설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 할배동화에서는 북한의 가족을 두고 월남한 한 실향민의 눈물과 회한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을 감싸고자 했습니다.
오태영 작가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이 통일과 관련된 혹은 남북 문제와 관련된 작품을 계속 써오셨어요. 오태영 통일 시리즈 5탄인데 지금까지 4탄까지 계속 통일과 관련된 이제 작품을 계속 써오셨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작품을 계속 쓰시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우리 한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의 어떤 개인사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일단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작품을 쓰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작가의 그런 작품을 제가 연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노인은 동화 속 왕자님이 전해준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치매 노인의 이 말에 마지못해 맞장구를 해주지만 결국은 모든 인물들이 이 노인과 함께 동화 속 인물이 됩니다.
별노인이라는 실향민인데 이 실향민이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북에 두고 온 딸이 있는데 이 실향민 노인이 잘 가는 어느 다방에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 딸이라고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계속 이제 때를 쓰는 거죠. 치매 노인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아가씨는 북에서 살다가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탈북을 한 탈북자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말투가 이제 북한 말투를 쓰고 하니까 이 변로인이 이제 자기 딸인 줄 알고 딸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기고 이러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나중에 이 변로인이 북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동네에는 4인방 노인분들이 계세요. 유쾌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노인들인데, 이 노인네 네 분이 이 변로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이제 가짜로 연극을 꾸며요. 여기가 이제 북한의 변로인이 살던 고향이다. 그 이제 공간도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꾸미고 해서 이분들이 옛날에 변로인이 북한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역할을 해서, 어차피 변로인이 치매 노인이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안 해도 변로인은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네 노인들이 그 탈북자 여성과 같이 합심해서 변로인의 고향 그리고 변로인의 어떤 그 고향 친구들 역할을 해서 실제로 변로인이 자기가 고향에 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선물로 선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주인공 변로인 역은 지난 1969년부터 연기를 해오고 있는 원로 배우 정현 씨가 맡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 이념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이산가족을 만들고,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고, 요즘에 그 탈북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그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 이산가족 그 상봉 그런 것도 없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뜨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그 동화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연극입니다.
별노인이 자신의 딸로 착각하게 되는 탈북 여성 미숙 역은 배우 한보람 씨가 맡았는데요. 한보람 씨는 이번 역할을 통해 탈북 여성의 삶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탈북 여성에 대해서 저의 사회적인 관심이 있지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그들에 대한 삶을 TV에서 이제 잠깐 봤을 뿐이지 깊이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탈북 여성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저의 어떤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떤 뉴스도 찾아보고 특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어요. 네,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는 1200명 이상이 탈북을 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여성이고, 그리고 젊은 여성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방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유흥 쪽에.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
배우들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분단과 이산가족의 문제를 동화 속 이야기처럼 표현한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꼭 내 일 같고, 그죠? 남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네, 그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니까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한에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또 와요? 아버지가 믿으려고 하시겠어요? 환상에서 깨지 않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상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조류독감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대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은 확산세에 감염과 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이제 2,4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만 해도 살처분 규모가 평균 60만 마리에 이르면서 현장의 대응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또 인체 감염에 대한 안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조류독감은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의 한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고요. 오늘이 3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한 그 한국의 10년 역사 이래 최단기간 최악의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보이는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겠군요.
네네. 뭐 지금의 추세라면 3천만 마리도 먼 시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우려입니다.
네.
이 초기 발생지였던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는 이미 발생한 지역에 또 다른 인접 지역에서 졸독감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는 물론이고 방역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서울대공원도 황새 두 마리 폐사로 시작해서 같은 우리에 있던 천연기념물 원앙 101마리를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류독감 차단과 종식을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에 주문을 했지만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앙이면 대단히 귀한 조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조류도 독감에 걸리나요?
네, 분변 검사 등 무작위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원앙은 전염원 사례가 많은 오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조류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 문화재청의 기준에 따른 안락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를 야기한 한 원인에 대한 자료가 발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효력이 적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등 이 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사용됐던 그 소독제가 엉터리 소독제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발생 농가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조류독감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정부의 방역 대책, 소독약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이 통제 불능의 조류독감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또 지적됐습니다.
네. 계란이 부족해져서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죠?
네. 이 엄청난 피해를 마주하고 있는 가금류 농장주와는 달리 또 일반 국민들의 체감 피해는 계란이 부족해서 살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값이 비싸서 계란 사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알낳는다, 그러니까 산란계가 1,594만 마리 정도가 되는데 전체 사육 규모의 23%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닭 10마리 중 2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식당가에서는 계란을 이용한 계란 후라이라든지 계란말이, 계란이 들어가는 국이 사라진 지 좀 됐고요. 계란 원료가 들어가는 라면, 제과 제빵업계에서는 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서 일부 대기업의 제과점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계란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계 당국이 또 조사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삼시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8,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290원, 달러로 $0.3 정도 하는데 이 계란값 또 오를 것이라는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행기로 공수하려고 했던 계란 수급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직 확정돼서 알려진 것은 없지만 계란 가공품이라든지 신선 계란이 수입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의 그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황이라든지 난백 등 8가지 계란 가공식품을 관세가 없는 0%의 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신선란을 비행기를 통해서 공수할 때도 계란 가격의 그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계란 가격이 한국과 비슷해서 지금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 핵심 증인을 찾아가는 구치소 청문회가 예고됐었는데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네, 오는 2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 대기 중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7년 이후 19년 만인데요. 구치소 회의실에 차려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장, 카메라 생중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문회에 한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겠군요.
네네. 국가적인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일고 있는 촛불을 든 민심이 집중하고 있는 국정조사 때문이고요. 또 국정조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청문회의 출석 인물들은 앞선 국회 청문회장에도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출석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면서요?
네. 뭐 출석도 요구하고 동행 명령장도 발부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빈 구치소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회 국조특위는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또 청와대 경호동 현장 조사를 위해서 지난 16일에 청와대를 찾았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실랑이만 벌이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서 나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내년 1월 15일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인데요. 이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 집회가 내일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아홉 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그 촛불 집회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17일 이 여덟 번째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역시 촛불 집회의 집결지는 광화문 광장이고요. 대학생들과 청소년 또 일반 시민 사회단체의 개별 집회가 열린 뒤에 오후 5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집회를 하게 됩니다. 또 청와대 총리 공관 또 헌법재판소로의 행진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시각 또 인근 장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은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촛불을 밝히는 세계인의 명절인데요. 올해 한국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른 느낌의 촛불이 밝혀지겠네요.
네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입니다.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촛불이 헌법재판소 앞에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으로 대변되던 촛불의 행렬은 내일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해질 무렵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무대에는 한국의 유명 가수, 연예인들이 동참하는 뭐 대규모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요. 크리스마스 캐럴의 가사를 또 바꿔 부르는 시민 참여 행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거리를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른바 하야 크리스마스 촛불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